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각 주가 오늘 차기 미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합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해 50개 주의 수도에서 진행되며 선거 결과는 워싱턴으로 보내져 내년 1월 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재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최종 승인됩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3일 치러진 선거에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넘어선 306명을 확보해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승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늘 오후 델라웨어주에서 선거인단 투표 인증과 미국 민주주의의 힘에 대해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바이든 인수위 측은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선거 관련 소송에 대해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월 20일로 예정된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사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오늘부터 미 전역에 배포됩니다. 지난 11일 미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한 화이자 코로나 백신은 어제부터 미 전역으로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인 의료인과 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다소 늦게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백악관의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수정을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백신 접종 계획이 잡혀 있지 않지만 적당한 시점에 접종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백악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의 첫 배포 물량을 공급받을 것으로 알려지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해 정부의 국내 여행 지원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수가 요시대 일본 총리는 오늘 코로나 대책회의에서 국내 여행 지원 사업인 고투 트래블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일제히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투 트래블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여행 경비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본 내 코로나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스가 총리는 여행 지원 사업 중단과 관련해 경제적 여파를 감안해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최근 일본 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방침을 바꾼 겁니다. 13일 일본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코로나 감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천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두드러지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연말을 앞두고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어제 필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을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폐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 학교도 임시 휴교에 들어가며 야외 음주도 금지될 예정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접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지난달 2일부터 주점과 음식점 등의 영업을 중단하는 부분 봉쇄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지난 11일 독일의 신규 1일 확진자는 2만 9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사상 최고치인 598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수단을 27년 만에 테러 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했습니다. 수단 주재 미국 대사관은 오늘 성명에서 국무장관이 수단을 12월 14일부로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통보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데 파타 알부르한 수단 주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의 수단 테러 지원국 해제는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가 수단의 민주주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수단의 테러 지원국 해제 방침을 의회에 통보했고 의회는 45일간의 검토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지정한 테러 지원국에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만 남게 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3년 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고급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싱가포르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낮까지 함경북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3년 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세계 평화와 안보 사안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day, Belgium, the Dominican Republic, Estonia, France, Germany,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re-emphasize the importance of a discussion.
호이스겐 대사는 오늘 벨기에와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긴박한 위협을 제기함에 따라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자원을 자국민 대신 불법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으로 전용한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강제 노동을 포함한 인권 침해는 이들 무기 프로그램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기존의 핵과 다른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호이스겐 대사는 밝혔습니다.
In order to ensu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is imperative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nuclear.
앞서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주도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2월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 중 정적수 1개 나라가 부족한 8개 나라만이 회의 소집에 찬성하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가 무산됐고 지난해에도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2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회의 개최 역시 불투명했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 나라가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하면서 관련 논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방식으로 회의가 열리는데 반대하면서 각 이사국들의 발언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고 회의도 기존 오후 회의 일정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건을 추가로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북한의 우호적인 나라들은 안보리가 국제 안보 사안이 아닌 인권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은 인권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에서 결과적으로 안보 문제가 발생한다며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 논의의 적법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017년 인권이 광범위하게 무시되는 곳에서 다음 국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북한과 이란, 쿠바 등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7일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했으며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고위당국자들이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탈북민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지성호 의원실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한 지 의원이 지난 9일 모스단 국무부 국제형사대법대사와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담당대사를 각각 면담하고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측이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강제 북송 금지에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했으며 특히 한국 국회 입법이 임박한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대북 인권단체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북한 인권 개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고 한미 양국 대화 시 대북전단 금지법 철회에 미국 측이 적극 협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고위급 참석자는 한국 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 금지 조치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가나 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우회 지원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의원은 미국 정권 이한기 동안 북한 인권 개선 문제가 국무부의 주요 업무 우선순위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폐기와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강력한 지지가 이어지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2021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미 국방부의 정책을 설정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11일 본회의를 열고 7,400억 달러 규모의 연례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4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표결은 10일로 예정됐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독일주 등 미군 감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의원의 필리버스터로 하루 지연됐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하원도 대통령의 법안 서명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로 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표결 직후 성명을 통해 지난 59년간 의회에서 매년 이 법안이 통과된 이유가 있다며 연중의회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헌법이 요구하는 의무에 따라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를 보호하고 군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국방수권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한반도 특정 조항은 주한미군 규모와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 대응에 관한 두 개입니다. 법안은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의회의 특정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이후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규모 감축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방부에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바로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정보기술 업체의 보호막이 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안 서명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에 거부할 경우 상원과 하원은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상하원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의 서명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난히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의 무력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하원 군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11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지만 그 해법은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 문제 해법을 묻는 VOA의 질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국과의 동맹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감축설과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고수하는 것이 깊이 우려되는 것도 그 때문이라며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북한이 무엇이든 하는 것을 막는 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더 만들고 핵기술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무력 충돌에 관여하는지 여부가 바로 우리가 막고자 하는 거대한 경계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may build more missiles, they may advance their nuclear technology, but whether or not they actually engage in armed conflict, that is a huge point of demarcation.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그렇게 무력을 사용할 경우 그들은 끝나고 소멸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ways we stop that is by showing a strong alliance with South Korea that shows that if North Korea does anything, they're done. They're gone.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무력 시위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북한은 끝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미국은 어디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은 물론 영내 동맹국들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해 계속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미중 관계 설정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deal with our relationship with China in a way that helps to encourage them to see.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은 그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걸 중국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이 올해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3대 교역국 중 하나인 러시아로의 수출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교역 기록을 남긴 나라의 숫자도 4년여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러시아에 수출한 물품의 총액은 62만 8천 달러입니다. BOE가 국제무역기구 ITC의 무역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1분기와 2분기, 3분기에 각각 16만 4천 달러와 6천 달러, 45만 8천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에서 9월에 185만 달러나 대북 제재 이전인 2016년 같은 기간에 603만 달러와 비교할 때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액의 경우 1, 3분기 4,200만 달러로 작년에 3,652만 달러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또 2016년에 4,568만 달러와 비교해도 소폭 하락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최대 무역국인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대한 수출액이 예년의 1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ITC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즉 4월에서 6월 동안 북한이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과 기록한 수출 총액은 730만 달러였습니다. 이미 제재의 여파로 수출이 위축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5,184만 달러와 비교해 약 14%, 또 제재 이전인 2016년 2분기에 9,769만 달러에 비해 7.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교역액이 크게 급감한 가운데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액도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수입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은 2016년 2분기를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로부터 약 7,122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고 제재 여파가 가시화된 지난해에도 3,025만 달러의 수입액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수입액은 불과 2,133만 달러로 작년보다 약 1,000만 달러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C는 각 나라들이 제출한 수출입 자료를 공개하는 만큼 이번 자료에는 아직 2분기 무역 실적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나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예년에 비해 북한의 무역의 감소폭이 상당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북한이 무역을 한 나라들의 숫자도 올해 크게 줄어든 점도 주목됩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과 최소 1,000달러의 수출 기록을 남긴 나라는 39개로 지난해 62개나 2016년에 83개와 비교할 때 최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입국 역시 올해 상반기 29개 나라로 41개였던 지난해나 58개였던 2016년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대북 제재로 인해 크게 위축된 북한의 무역이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면서 또 한 번의 타격을 입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서 BOE는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10월 북중 무역 총액이 165만 9천 달러로 두 나라 무역액이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나라들의 하반기 무역액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올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액 역시 20여 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과의 무역 지표 등을 근거로 북한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 교수는 지난달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중 무역의 감소 상황이 이전과 매우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Throughout the year, there's been less and less and less trade. A combination of the sanctions, the UN sanctions over their nuclear program, plus
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 인해 촉발된 UN 제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근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10월엔 무역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유엔 제재가 막지 않은 물품의 수출입마저 감소했다면서 이는 제재를 넘어선 경제적 파장이 북한 내에 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고급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싱가포르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의 신병 인도 요청을 받은 북한인 사업가가 이들과 공범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지방법원이 11일 사치품의 대북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고 북한에 고급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인 림챙이와 부인 홍랭위에게 각각 징역 2개월과 벌금 4천 달러를 선고했다고 스트레이트 타임스와 싱가포르 투데이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다렌을 통해 모두 74만 5천 달러치의 고급 양주와 와인 등을 몰래 북한에 수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남편인 림챙위는 북한에 약 53만 달러에 달하는 주류를 불법 공급한 혐의 3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아내 홍랭위는 불법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한 2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4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또 이들 부부가 소속돼 있는 무역회사 신 SMS에 대해서도 밀수에 관여한 혐의로 벌금 3만 달러를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SMS는 중국 다렌의 본사를 둔 썬문스타 국제 물류 무역회사의 싱가포르 자회사로 앞서 북한에 43만 달러가 넘는 주류를 납품한 혐의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 검찰의 수사 관련 공소기록에 따르면 싱가포르 수사당국은 신 SMS의 이사 겸 주주인 중국 국적의 량예와 북한인 사업과 문철명이 이들 부부에게 북한의 사치품 판매를 주선하고 지시하는 등 이번 대북 제재 위반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인 사업과 문철명은 지난해 5월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 술과 사치품을 북한에 보내고 유령 회사를 통해 돈 세탁을 한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문철명이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거주해오던 말레이시아 당국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문 씨에 대한 FBI의 신병 인도 요청을 승인했으며 말레이시아 법원은 문 씨가 신병 인도를 거부해달라고 제기한 항소도 지난 10월 기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가 개장 목표일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공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하며 북한이 끝내지 못한 건설 프로젝트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촬영한 위성사진들은 대규모 관광단지가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번듯한 고층 건물들이 약 5.5km에 걸친 해안가를 따라 세워졌고 건물 주변 도로들은 조경까지 끝낸 모습입니다. 그러나 위성사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이 발견됩니다. 건물 옥상 부위에 아직 철골 구조물이 시멘트 등으로 덮이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거나 외벽 공사가 절반만 끝난 듯 기존 공사가 마무리된 곳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까지 크게 늘렸던 가구 수입이 최근 몇 개월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내부 공사 또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최종 완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이 이 관광지구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한 시점은 2019년 10월입니다. 그러나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완공 시한을 6개월 늘어난 올해 4월 15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속도전으로 건설하지 말고 공사 기간을 6개월간 더 연장하여 다음에 태양절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그러나 이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관광지구의 개장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약속된 시간 안에 공사를 끝내지 못한 곳은 또 있습니다. 평양종합병원의 경우 당창건일인 올해 10월 10일 완공 목표일로 정해놨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공개한 지난 10월 22일자 위성사진에는 병원의 외장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도로 포장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일부 부속 건물들이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당초 완공을 공언한 날보다 약 열흘 뒤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북한과 중국 사이를 연결하는 신압록강 대교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북한 측 도로가 연결되고 올해 초에는 세관추정 건물 부지에서 대규모 굴착 작업이 시작됐지만 이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시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들은 올해 초 예고 없이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트로이 스탱걸은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BOA와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건설과 관련한 자재나 노동자들의 움직임에 많은 제약이 따랐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So it seems that right now in terms of finishing construction and other things with the measures that North Korea had in place for social distancing.
북한 내 건설 등은 북한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물자 조달에 제약이 따랐을 것이며 이로 인해 완공 예정일이 뒤로 밀렸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경제 전문가도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0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통제 경제라는 비효율적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곳곳에 끝내지 못한 건설 프로젝트가 많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은 특정 프로젝트에 매우 구체적이고 복잡한 계획을 세워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앞으로 몇 년간 얼마만큼의 자재가 필요한지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브라운 교수는 북한 지도자들이 이미 계획된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갑자기 계획에 없던 건설 프로젝트를 들고 나와 기존의 계획까지 망치는 양상을 보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종합병원 건립이나 대규모 관광단지, 마무리 짓지 못한 평양의 류경호텔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회복력 혹은 탄성이 부족한 북한 경제의 특수성에도 주목했습니다.
One big characteristic of a market economy is that it tends to be resilient. So something trouble happens, of course.
시장 경제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시장 차원에서 이를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브라운 교수는 북한과 같은 계획 경제 속에선 당장 시멘트 값의 작은 변동에도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취약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에서 광물과 원유 거래에 깊이 관여했던 전 노동당 관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제재 무용론을 일축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 직책을 두루 거친 리정호 씨는 VOA와 인터뷰에서 시장을 막는 달라진 방식의 제재가 외화를 고갈시키고 내부 불만을 촉발해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기에 북한 정권 제거를 최종적 비핵화 해법으로 삼아 김정은 체제의 반감을 품은 북한 엘리트 계층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씨는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기관인 대응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또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망명 직전엔 중국 다린 주재 대응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칭호를 받았습니다. 리종호 씨와의 대담을 오늘과 내일 두 차례 걸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그동안 제재를 가하는 주체, 즉 미국이나 유엔 쪽의 설명은 자주 들었습니다만 제재를 당하는 쪽, 제재를 피하는 쪽의 실제 생각은 뭐 들을 기회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진 분으로서 북한 당국, 특히 39호실이 체감하는 제재의 여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과거의 그 제재는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무역회사들, 그리고 개인들, 북한 무역은행들을 따라다니며 제재했는데 제재의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제재는 북한 무역회사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북한의 수출 시장을 전면적으로 차단시켜 돈줄을 막아버리고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유 수입 시장을 막아버림으로써 과거에 비해 수십 배 엄청난 제재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네.
그것은 김정은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제재를 당하는 쪽에선 대북 제재가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압박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채택된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광물 수출과 섬유 수출 시장, 수산물 수출 시장과 노동력 시장, 그리고 북한의 원유 수입 시장 등 수출입 시장을 전면적으로 차단시킨 매우 강력한 제재입니다.
네.
이것은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제재이며 북한 지도부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신 뒤에도 내부 소식을 계속 듣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제재 여파, 특히 최근 3년 동안 미국 주도로 가해진 최대 압박의 결과가 현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최근 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3년간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는 90년대 고난의 시기보다 더 악화된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평양 주민들과 간부들도 제재의 영향으로 돈이 다 고갈되어 소비가 대폭 줄어들었고 외환 상점들과 외환 식당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가 줄었는데도 몇 배로 이제 물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들도 제재의 여파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방의 장마당에는 상품이 대폭 줄어들고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으며 주민들은 돈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 당국도 인정하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현지 실태는 뭐 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일각의 주장하고는 좀 다르게 들리는데요. 북한이 국제경제와 단절돼 있고 또 자력갱생에 익숙한 제재여서 제재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대북 제재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대북 제재 효과의 우문을 제기하면서 차기 행정부가 동시 행동 방식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으로 나라의 경제를 운영한다는 주장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모르는 몰상식한 주장입니다. 북한은 제재 역량으로 전력을 비롯해서 주요 산업 기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지방 산업 공장들 역시 원자재와 전기가 부족하여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생 능력이 없으며 외화를 주고 원자재와 생산 설비, 부품들을 수입하지 않으면 공장 기업소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압박을 더하기 위해선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데요. 지난 3년간 제재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졌다고 하셨는데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도 뭔가 허점이 있지 않을까요?
현재 이제 그 미국과 유엔은 대북 제재를 해소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대량 수출은 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에 강력했던 제재보다 그 압박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 석탄 밀수행을 하고 있으며 아직도 노동력 시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IT 전문가들이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제품 임가공 방식으로도 제재를 회피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외부 제재에 대비를 해야 했던 북한의 경험을 토대로 그럼 그 어떤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겠습니까?
우선 그 북한의 수출입 시장과 노동력 시장을 제공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장을 차단하는 데 기본 타겟을 맞춰야 합니다. 북한의 수출입 시장과 노동력 시장이 차단되어야 돈줄이 차단되고 원유 공급선의 생명줄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북한 사람들을 제재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차단시키는 제3자 제재가 100배의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3자 제재를 통해서 시장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말씀은 결국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더 과감하게 제재해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면 북한산 석탄을 몰래 수입하는 중국 회사들과 그 석탄을 최종 소비하는 중국 강철 공장들 또 북한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중국 회사들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강하게 제재해야만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을 그렇게 옥죄도 해상과 또 국경을 오가는 밀수행이기 때문에 제재를 회피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 소용이 없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밀수 행위로 벌어들이는 자금은 이제 정권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북한 근로자 수만 명과 IT 전문가 약 5천 명이 중국 단둥시를 비롯하여 중국의 평강도시대에 들어와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천 명에 달하는 북한의 IT 전문가들과 해커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1년에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노동력 시장과 IT 프로그램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중국 회사들 그리고 북한의 해커들이 국제금융망에서 자금을 갈취하도록 협력해주는 중국 회사들과 외국 회사들을 제때 적발하여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을 막는 것이 북한의 군사 위협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불법 거래를 통한 수익이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유입된다. 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아, 예. 대북 제재를 강화해서 비핵화를 완성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추가적으로 북한의 고무 제품 시장을 완벽히 차단시켜야 합니다. 북한의 군용 차량들에 사용되는 타이어 고무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북한은 고무 제품 수입이 금지되면 미사일 차량을 비롯한 군용 차량들이 모두 멈춰서게 되고 비핵화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북한 노동당 39실 고위관리를 지낸 리정우 씨와의 인터뷰 계속해서 내일 후편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뷰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 12일 일본 NHK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 씨는 또한 차기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이 바뀔 때까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말 북한을 여행하던 중 억류됐다가 1년 반 만에 혼수 상태로 송환됐지만 미국에 돌아온 직후 숨졌습니다. 최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케네스 배 씨와 김동식 목사 유족 등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잇따라 소장이 반송돼 돌아온 가운데 재판부는 관련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케네스 배 씨의 북한 상대 소송을 담당한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0일 원고인 배 씨 측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 씨 측이 오는 21일까지 피고, 즉 북한 측에 소장을 송달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란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북한에서 체포돼 약 2년간 억류됐다 풀려난 배 씨는 억류 기간 중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9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배 씨는 법원 사무처에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를 이용해 소장을 평양의 북한 외무성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5일 송달된 해당 소장은 한국 인천에서 통관이 지연된 상태로 남아있다가 약 3주 만에 워싱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부의 명령은 피고소인인 북한 측에 어떻게 이번 소송 내용을 알릴지 추가적인 설명을 듣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 페덱스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등 약 20개 나라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은 북한으로 서류와 소화물을 배송하는 국제 특송 서비스 업체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대리인을 두는 방식으로 북한에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DHL은 최근 사무소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장 송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 배 씨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 등도 법원 사무처를 통해 10월 중순 북한 외무성을 수신인으로 한 소장을 보냈지만 며칠 후 법원 사무처로부터 미 우체국을 통한 해당 소장의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목사의 유족 측은 지난 7일 법원에 해당 소장의 송달을 다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연방법에 따라 배 씨 측과 김 목사 유족 측은 120일 이내 북한 측에 소장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에 소장이 접수가 되면 그 소장 접수 이후 120일 이내로 피고 측에 소장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소장이 전달되지 못할 경우 그때는 접수가 취소되고 다시 모든 프로세스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미국 법인데.
정 변호사는 유엔의 북한 대표부 등 해외 공간에 소장을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이런 해외 공간으로의 소장 송달이 재판부로부터 합법적 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국방부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새해 보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4일 미군 라디오 방송인 AFN에 출연해 미 국방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초기 보급 물량을 주한미군이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새해가 되면 백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해외 주둔 미군에게 지급하는 백신은 모더나 제품이라며 다음 주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긴급 사용을 승인받는 대로 할당된 보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한국으로 수송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을 것이고 내년 봄이면 모두를 위해 필요한 백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의 신종 코로나 방역 상황과 관련해 지난 주말까지 418명의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 가운데 지역 감염은 29명일 뿐이라며 나머지는 모두 해외 감염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신종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1,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2월 29일에 909명보다 121명이 많고 직전일에 950명보다는 80명 많은 규모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14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1차와 2차 유행과는 다른 양상이고 코로나 유행이 발생한 이래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18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줄긴 했지만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들어 학교, 직장,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감염에 더해 한동안 잠잠했던 종교시설과 요양원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데다 바이러스 생존에 더욱 유리한 겨울철로 접어든 때문에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13일 기준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를 1.28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환자 수를 추계해보면 950명에서 1,200명 사이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에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1.28은 확진자 한 명이 1.28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병상 부족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1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중환자 치료병상은 서울 5개, 인천 3개 등 8개뿐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과 충남, 전북 등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충북, 경북, 경남 등 역시 13일 기준으로 중환자 병상이 한 개뿐이라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유행이 지속되고 환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의료체계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격상 방안까지 열어두고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한 결정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만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에선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고 부산도 15일부터는 2.5단계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3단계에선 1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각 시설에 내려지는 영업제한 강도가 가장 큰 마지막 카드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다양한 방역조치를 통해 확진자 수를 줄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거리두기에 대한 실천과 방역조치로서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을 통해 전파를 차단할 경우엔 예측치보다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선제검사, 접촉 여부에 대한 조사와 차단, 거리두기 철저 준수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됐습니다. 개정된 국정원법은 대공수사권을 오는 2024년 1월까지 3년 유예기간을 거쳐 경찰에 넘기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로써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1961년 이후 63년 만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안보 역량 약화를 우려하며 개정안에 반발, 지난 10일부터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열린 민주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의 지원을 받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의결한 뒤 곧바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을 비난했는데요. 올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또 대미 분야를 관장하면서 북한 정권의 2인자로 자리 잡은 한 해였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최근 담화를 통해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을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네 문장의 짧은 담화에서 자신들의 방역 조치에 대해 강경화 장관이 주제넘은 평을 했다며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넣고 싶은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강경화 장관은 지난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초청으로 중동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이 한국의 코로나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입니다.
I think this challenge in fact has made North Korea more North Korea, i.e. more closed.
강경화 장관을 비난한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지난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이후 6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를 통해 김 제1부부장이 대남 대미 부분을 총괄하고 있다는 게 다시 확인됐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북한 수뇌부가 한국이나 미국에 껄끄러운 발언을 할 경우 김여정을 내세우곤 했다며 이번에도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he's taking the role of kind of the bad cop, Kim Jong-un. He can be sort of the nice good cop.
2020년은 북한 권력 판도에서 김여정이 명실상부한 2인자로 자리를 굳힌 한 해였습니다. 올해 32살인 김여정은 2014년부터 5년간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있으면서 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 실무를 맡아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는 담배를 피우는 김 위원장 옆에 재떨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김여정은 의전 업무에서 손을 떼고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10월에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데 이어 12월에는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여정은 올 1월과 4월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막후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1일 평양에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20일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한국 등 외부에서는 건강 이상설과 중병설, 사망설 등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2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김여정 제1부부장과 함께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나타나 준공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을 오래 관찰해온 미 해군 분석센터 켄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모종의 건강 문제로 자취를 감추자 김여정이 막후에서 사태를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e does play an important gatekeeper role in any time and period when he is out, she will play a role.
6월 들어 김여정 제1부 부장은 대남 공세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김제일 부부장은 6월 4일 첫 담화를 통해 한국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김여정은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한다며 남북 연락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 당시 사건 전개를 보면 김여정은 통일전선부와 외무성, 선전선동부, 조직지도부 등 핵심 4억의 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에 따르면 평양에서는 6월 8일 김여정 제1부 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 주재로 대남부서에 대한 사업 총화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당 통전부와 정찰총국을 비롯한 군부, 외무성, 그리고 서기실 등이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켄고스 국장은 북한은 조직보다 혈연이 중요한 사회라며 김여정이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등 여러 부서를 관할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propaganda department, obviously, and possibly the organization guidance department, which ties into Office 39. And
김여정이 조직과 선전이라는 노동당의 양대축을 모두 관장하고 있다는 관측이 사실이라면 이는 1970년대 김정일 후계자 시절 외에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여정은 또 북한 내부에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는 6월 초부터 대남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위에서는 김여정의 담화를 마치 최고 지도자 교시받들듯 낭독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집회에서는 먼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의 담화가 낭독되었습니다.
7월에는 김여정 제1부 부장이 미국에 대해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7일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 용의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여정 제1부 부장은 사흘 뒤인 10일 담화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이 올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담화 끝부분에 미국 독립기념일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김여정이 미국에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7월 10일 담화는 단순한 담화가 아니고 김여정이 북미 비핵화협상도 본인이 전면으로 나서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독트린으로 봐야 됩니다.
9월 들어서는 한국의 주도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연결고리로 하는 미북 고위급 대화가 추진됐습니다. 9월 22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온라인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어 국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연결고리로 하는 미북 고위급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감염으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10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하자 폼페어 장관은 예정됐던 서울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다시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불가능해졌고 김여정의 워싱턴 방문도.
최근에는 지난 2년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총괄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10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행한 강연에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열릴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를 거론하며 북한의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strongly encourage the North Koreans to use the time between now and then to set a path for the resumption of diplomacy.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미 전략을 막고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내년 1월 20일 출범할 예정인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대화를 재개해 비핵화와 대북 제재를 맞바꾸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기존의 핵과 미사일 증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한층 더 강력하게 옥죄려 할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북한은 경제난이 악화돼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한층 커질 수 있습니다. 대미 전략을 책임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서 구속구속 미국 이야기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평범한 두 아이의 아빠가 유튜브 스타가 된 케니 씨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11년 12월 14일 노르웨이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세계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합니다. 오슬로 근교에서 선장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바다를 동경했고 어릴 때부터 탐험가의 꿈을 키워왔던 아문센은 의과대학에 진학했지만 중도에 그만두고 탐험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1897년 탐험대의 일원으로 선발돼 남극 탐험대의 1등 항해사가 됐고 이후 남극 대륙을 횡단한 후 노르웨이로 돌아왔습니다. 1911년 10월 동료 4명과 남극점을 향해 출발해 두 달여간의 여정 끝에 1911년 12월 14일 세계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아문센 원정대는 탐험기간 내내 일정 간격으로 깃발을 높이 설치해 멀리서도 위치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남극점에 깃발을 꽂고 위치 식별 깃발을 통해 1912년 1월 말 무사히 귀환합니다. 그러나 아문센은 1928년 자신의 친구가 북극해에서 조난당하자 직접 수상 비행기로 수색 작업을 벌이다 행방불명됐고 이후 수색대가 아문센의 비행기 부품을 발견함으로써 사망한 것이 확인됩니다. 한편 아문센이 찾고자 했던 친구는 다른 구조대에게 구조됩니다. 1910년 12월 14일 미국의 철강 재벌 앤드류 카네기가 워싱턴 DC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이사진들에게 자신의 기부금 1천만 달러를 세계 전쟁을 막는 데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국제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산업으로 19세기 미국 최고의 부를 쌓고 자신의 재산 90% 이상을 공공이익을 위해 바친 기업인이자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1935년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직물공의 아들로 태어났고 1848년 카네기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자리를 잡았지만 집안이 가난해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지식을 넓혔습니다. 카네기는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한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피츠버그에 카네기 멜런 대학을 설립했고 2,500개가 넘는 공공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주에서 폐렴으로 84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죽어서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 일생 쌓은 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라는 말을 남겼고 그의 묘비엔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위에 모으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잠들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